라디오 정보시대.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만나는 라디오 정보시대 소기원 인사드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 풀어보는 라디오 정보시대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미대 입시 전문의죠.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한데 네. 어떤 걸 준비를 해오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그 학부모님들께서
네.
저희 학원에 문의를 하실 때
네.
예,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자주 하는 질문들.
네.
자, 미대 입시 전문이잖아요.
네.
나나트 미술학원이. 그렇다라면은 우리 아이가 좀 미술에 소질이 있고 하고 싶어 하고
네.
했을 때 부모님이 아 얘가 좀 미술 쪽에 관심이 있는데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가 전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자주 하는 질문 어떤 게 있나요?
제일 자주 하는 질문이
네.
이제 얼마나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느냐,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커요.
우리 애가 집에서 뭘 맨날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데
근데,
어저께도 상담이 왔는데
네네.
그분은 이제 LA에서 전화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따님이신데
네.
5학년이래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여기 저희 이제 온라인 수업 그 문의를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저희 학원은 이제 중학생부터 수업을 하거든요.
네, 6학년은 돼야 되네요. 그러면
네. 네. 근데 이제 LA 지역은 그게 7학년부터가 중학생이에요.
네.
그거 좀 틀려요.
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중학생부터 수업을 하는데 그
네.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저희 학원에서 하는 수업이 이게 관찰 수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이제 그 어떤 대상을 보고 그걸 관찰하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특히 이제 드로잉으로 그려내는 그런 수업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도
네.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우리 애는 굉장히 그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또
네.
많이 배웠고 해서
배워왔고 이미
네. 그래서 그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얘는 좀 굉장히 뛰어나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동안에
네.
이제 제가 학원을 하면서 몇 명
네.
그런 케이스들을 그냥 받아봤어요.
네.
근데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 초등학생 경우에는 저희 수업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좀 버거웠었다 하는 결과이고,
네.
제가 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그런 수업을 하기 때문에 중학생 이상부터 수업을 하는데,
네.
그 언제부터 하면 좋겠느냐, 어릴 때부터 하면 좋죠. 좋은데,
네.
이제 저희 수업하고는 그게 잘 안 맞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초등학생 그 이하의 학생들의 수업은 저는 그 어린 학생들을 전문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뭐 유아 미술이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 학생들에게는 어떤 관찰 수업의 방법도 좀 달라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수업이
무엇보다도
예, 재미가 네. 있어야지 이게 공부가 되고 또 예, 뭐 어떤 숙제가 되고 이렇게 돼서 아이들에게 부담을 줄 경우에는 미술이 재미없는 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어제도 그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숙제가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러면 미술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미술을 통해서 느꼈던 그런 즐거움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그러다 보니까
어디 도달해야 되고 막 이러면
예,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미술에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은 어려운 거야. 나 이거 하기 싫어.
네.
이렇게 되니까 정말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을 그냥 끊게 되는 관심을 잃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것을 전문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쪽에 좀 특화된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사실은 잘 그리려고 하면 기술 배우기는 쉬워요. 요즘에 테크닉 네,
그럼요,
배우기는.
그럼요.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미술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느냐.
그 이야기부터는 네. 원장님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나토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적으로 네. 입시를 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본격적으로?
네, 그것도 네. 역시 이제 그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긴 하죠.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한 10학년 전후해서 네.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너무 일찍 입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고 뭐 이러는 것보다 네. 좀 재미있게 수업을 하면서 취미로 수업을 하면서 정말 취미가 돼야 돼요. 그 취미가 돼서 그것이 이제 재미 점점 흥미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정말 아, 나 이걸 해가지고 잡으로 이걸 하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이 본인이 들어야 되고.
네.
또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재능이 있다 어떤 이런 어떤 확신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수업하고 또 미술 수업하고 이게 적절히 자기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그런 나이가 되려면 한 10학년 정도.
생각보다 늦게 잡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11학년, 12학년 때 오는 학생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굳이 네. 막 일찍 뭔가를 막 결정을 해서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네.
그래서 미리 너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경험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그 즐거움 네.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네. 네. 자, 시기에 대한 질문을 부모님들이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으로도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네. 재료를
재료?
각자 네. 사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뭐 그 학원에 재료가 있어가지고 네. 수업에 그냥 같이 공동으로 나눠 쓰고 이래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각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네.
모든 재료를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리스트를 드려요. 저희 네. 학원을 등록을 하면.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필요하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각자가 자기 재료에 대한 어떤 애착과 소중함, 관리, 네. 청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림 잘 그리기 위해서는 잘 그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처음에 미술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특히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자기 물건에 대한 소중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때는 뭐 네. 말하자면 그 도화지 한 장 사는 것도
네.
그렇고 부탄자로 살려면 그것도 참 소중했었고 네.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자기가 쓰는 물건에 대한 어떤 애착과 관리
네.
이것은 처음부터 그림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싶고요.
특히 미술학도로서 미술에 쓰는 재료는
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좋은 재료를 써야 돼요. 좋은 그림을 네. 그리려면 처음에 배울 때부터
네.
뭐 중국산 싸구려 갖고서 공동으로 막 이것이 내 건지 네 건지도 모르게 막 쓰는 것보다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재료 그다음에 자기가 그 좋은 퀄리티의 재료를 사용함으로 해서 아 물감의 특성이 이렇구나 색깔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이 경험치가 쌓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재료를 각자 구입하는 것을 항상 추천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그렇고 또
그다음에 이제 미술대학을 이제 생각해 보는 그 학부모님들께서 네. 주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이 공부하고 미술하고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대학에서 이제 그 억셉트를 하느냐.
이거 진짜 궁금해하세요.
궁금해하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학교마다 그것이 일정하진 않아요.
네.
어느 학교는 성적을 많이 좀 보는 학교도 있고요.
네.
어떤 학교는 성적도 우수해야 되고 미술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교를 말씀드리자면 네네. 대부분의 학교는 성적보다는 미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 어느 정도냐?
네.
적게는 한 60%에서 70% 이상까지도
비중이 미술 쪽으로
비중이 미술 쪽이 강하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네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GPA는 이제 그 성적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학교는 그러면 뭐 한 40%, 30%
네.
이하.
그래도 높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GPA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 ACT나 SAT 성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이 상당히 적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GPA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의 어떤 태도나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뭐 SAT 점수는 일반 그 학생들, 대학 진학한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 좀 낮아도 상관이 없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많은 대학들은
네.
실기 위주의 어떤 저기를 그 대학 입시에서 네. 평가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술을 전공하려면은 그동안에 쌓아왔었고 미술을 네. 많이 보는데 공부 쪽도 안 볼 수 없는 게 학생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GPA나 그래서 이동안 어느 정도 성실하게 웬만큼 적정선에
그렇죠.
와 있나 정도는 본다.
그리고 특히 네. 이제 출석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는
네.
그 포트폴리오를 중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파슨스라든지 뭐 칼 아트라든지
명문이죠 다
뭐 이런
네.
이제 그 기타 많은 학교들이 아예 성적을 안 봐요.
아예 안 봐요.
안 보는 학교가 있어.
와.
그다음에
네.
이제 루이스티라고 이제
네. 루이스티.
그 로드아일랜드
네.
그뭐 미국의 홍대 같은 스타일의
그쵸.
유명한 학교인데
맞아요.
여기서도 성적을 안 봐요. 그러니까 옵셔널이에요. 내가 성적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럼 자기가 내면 되고.
아, 이제 옵션으로 약간 플러스 알파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성적이 네. 이제 당락을 좌우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학을 미술 하시는 하고 있는 학생들은 좀 목표로 많이 두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점차적으로 이렇게 실기의 비중을 높이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옛날에 루이스티 같은 경우는
네.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야만 되는 학교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런데
네.
보시다시피 2020년도부터는
네.
그게 옵셔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성적을.
네.
그래서 점점 그런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다.
결국은 공부와 미술 비중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할 때는 그래도 실기가 좀 많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시대 미대 입시 전문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용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나트 미술학원 전화번호 678-891-8638번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런 거 안 궁금해 하시나 지금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쪽 미술 쪽 타고나야 될까? 재능이 있어야 될까? 노력으로 될까?
그렇죠. 그 얘기 저는, 많이 하시죠.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질문 많이 하시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능이 있어야 돼요.
조금 재능이 있어야 됩니까? 타고나야 네. 됩니까?
저는 아, 이제 예. 제가 지금 35년, 6년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네.
재능이 있는 게 좋다.
네.
재능이 있는 사람이 미술을 해야 되고
네.
또 공부에 재능 있는 사람은 공부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네.
각자 타고난 재능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 그러면은
재능이 있는지 어떻게
손재주는 없는데
네.
얘는 그 그림을 굉장히 좋아한다.
좋아해. 네. 그럼
손재주는 없지만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네. 재능이 없는 거냐 아니면 얘는 미술하면 안 되냐
네. 네,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재능이라는 게 이제 네. 옛날에는 저 역시도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은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그리냐. 이게 재능은 아니에요.
오, 네.
네. 그 다음에 재능도 그 잘 그리냐라고 한정을 했을 때 역시도 그것이 색에 대한 재능인지 형태에 대한 재능인지 아니면 화면 구성에 대한 재능인지 이게 세분할 수가 있어요.
오, 다르구나.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각 다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 그림에 대한 또 이해와 감상을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서는 그것을 얼마나 테크니컬리 잘하느냐 이것을 단순히 재능의 잣대로 대기에는
네.
굉장히 좀 모순적이다.
특히
요즘같이 네. 컴퓨터라이즈된 시대에서 컴퓨터를 갖고 활용하는 시대에 테크닉은 컴퓨터가 활용을 해주거든요. 다. 그러니까 좀 더 간단히 얘기를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 망치질 잘한다고 유명한 목수거나 가구를 만드는 사람 장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망치질 잘하는 사람은 그냥 망치질 잘하는 사람이고 톱질 잘하는 사람은 톱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망치질 톱질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손에서 어떤 장인의 무엇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네네네.
또 예를 들어서 칼질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명한 쿡이 된
요리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백종원 씨 같은 경우도
네.
그 사람이 뭐 그 사람보다 칼질 잘하고
네.
그 사람보다 뭐 테크닉이 뛰어난 사람은 많죠. 그런 것처럼
네.
지금 우리 시대에서의 어떤 재능이라는 것은 다시 정의되어야 된다.
아,
그래서
네.
함부로 재능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어떤 그 옛날의 잣대를 갖고
네.
들이미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능이란 영역은 네.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또 그렇게 잘 그리 손재주가 있는 애들도 있지만
네.
관찰력이 뛰어나고 표현력이 뛰어난 학생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텔러로서의 어떤 감수성과 감성을 가진 학생들도 있고요.
네.
하여튼 다양한 경로로 우리가 그 채널을 통해서
네.
이 학생이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은 미술을 하고 싶으면 재능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큰 전제. 하지만 재능이 있냐 없냐 이거를 옛날의 잣대로 판단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술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힘들 것 같아요. 삶이.
자기가 재능이 없으니까 노력으로 대신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잡을 갖고도 계속 노력을 해도 평생.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재능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답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떤 게 더 있을까요? 학부모님들이.
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술 대회.
아, 대회.
예. 저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처음에 오셔서 아, 여기는 미술 대회 상을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미술학원은
네.
미술대 상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면은 이제 수강을
실망하시죠.
실망하고 수강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요.
네.
제가 그게 미술학원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철학이에요.
네.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네.
미술대학을 지나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네.
일단 그 미술대회 수상 경력이 당락의 결정을 전혀 주지 않는다.
전혀 주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 대학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포트폴리오를 보는 이유가
네.
그 전국에 수없이 많은 1년 내내 벌어지고 있는 미술대회에서 누가 그 리뷰어가 돼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그 사람의 취향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거기서 뭐 금상을 받았다, 뭐 은상을 받았다, 뭐 최우수상을 받았다. So what? 우리 학교에 어플라이 하는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는 내 학생들은 내가 본다. 내가 보고
네.
내 관점으로 평가를 하겠다.
네.
그 평가를 통해서 좋은 학생을 뽑겠다가 그 대학의 입장이고요.
네.
또 그 미술 대학이 아니라 일반 대학을 이제 서플리먼트로 해서 하는 학생들 역시도
네.
이게 무슨 경력에 한 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네. 당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네.
미술대회라는 것이 저 역시도 미술대회를 통해서 아 내가 미술에 소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 스스로도 발견하고 좋은 동기 유발이 됐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어떤 미술학원에서 도움을 받아서 선생님이 제 그림에 어떤 도움을 줘서 제가 상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고
네.
그렇게 해서 미술대회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입시라든지 여러 상황들이 일반적으로 아시기에는 이런 수상 경력이 필요하고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기 때문에 미술을 학원, 애가 또 미술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미술학원을 통해서 그런 수상 경력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네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이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상을 타고 성취감을 높이고 자기의 비전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좋은
끼친다고
하지만,
하는데
네.
그 과정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미술 공부를 통해서 그런 대회에 나가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상을 타는 거 오케이.
네.
아주 좋은 계기가 네.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미술 학원에서 아무 생각도 없는데 미술 대회를 가기 위해서 수업을 안 하고 미술 대회용 도움을 받아서 미술대회용으로 네. 계속 이게 1년 내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해서 상을 받았어요.
네.
그게 과연 가치가 얼마나 있을지 학생들은 길티를 느끼지 않을지 제 경험상
네.
여기에서 자란 학생들 미국에서 자란 학생들은 90% 이상이 길티를 느낍니다.
스스로 그럼요. 네. 네.
그 다음에 미술 대회라는 데서 아주 질리는 학생도 있어요.
아 정 떨어질 것 네, 같은데.
정 떨어져요. 그 미술이
재능이
재미가
있음에도.
없어. 네. 네. 미술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나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감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그 미술 대회라든지 기타 이런 쪽에 자꾸 몰리다 보면은.
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도움이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 선생님들이 계속 도움을 주거나
네.
이리 나와봐. 내가 이거 도와줄게. 여긴 이렇게 하는 거야. 해가지고 또 아이디어도 이게 아니고 이건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물론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이 낸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면 상을 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도움을 주겠죠.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어떤 그 미술에 대해서 바로 그냥 환멸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게 학생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면서 과연 우리가 미술대회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저기를 해야 되느냐.
네.
학생, 학부모, 미술학원이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더 큰 것을 잃고 있다.
결국은 아이의 입시에도 도움이 전혀 상관이 없는 영향이었고 애 인생을 봤을 때도 미술가로서 쭉 나가는 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 잘만 되면 본인의 동기부여도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그렇게 되는 미술 대회가 아닌 이상은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한테서 이렇게 안 해도 항상 저희가 입시가 끝나고 나면은 와가지고 제가 자랑 타임, 자랑 시간 드리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미술학원 올해는 어땠습니까?
맞아요,
했을
맞아요.
때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은 명문 미대 합격생을 배출하는 걸 보면 이게 진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몇십 년을 해오셨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그게 대학 입시에 영향을 안 준다, 준다 이런 것보다도
네.
저는 미술을 가르치고 싶죠.
네.
미술 대학의 미술 그 대회에 학생들을 붙이는 그 에이전트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학생들을 미술 레슨을 해야지 미술 그, 그 미술 저기 뭐야 대회에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냥 일종의 치팅이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요.
네.
미술대학을 가는 아이들도 미술대회에 그렇게 몰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술대회용 그림이 있어요. 미술대회용 그림에 눈이 익어버리죠. 아, 저렇게 해야 상을 타는구나. 저것이 좋은 그림이구나.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그림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획일화되어 있어요. 오히려 학생이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어떤 시도나 이런 것을 막아버리죠.
네.
아, 저렇게 상을 타는구나. 시각을 좁게 되죠. 경주마처럼 주변을 둘러보고
가리고
오로지 아, 저 상을 타기 위해서는 저렇게 가야 된다. 대학을 가겠으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식의 사실은 아트는 한계가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한계성을 정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문제죠. 문제라고 보고요. 또 미술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 경우에는 미술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감성과 표현력을 확대하고 어떤 시각적인 언어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자기 삶의 질을 높이고 뭐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이 지금 이 시대 이제 4차 산업 시대의 그 세대로서 다양한 경로의 대화 채널을 소통 경로를 열 수 있는 하나의 랭귀지를 새로 배우는 이런 차원으로 서예 미술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냥 듣기에도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계속 미래를 보고 인재를 키워낼 거 아니에요. 각 학교에 명예를 걸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회 입상 뭐 수상 경력이나 이런 거를 입시에 반영 전혀 그렇게 특별하게 보지 않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자,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 부분 미술대회 수상 경력이 중요하냐 그리고 진짜 이 어디 대회에 미술뿐만이 아니에요. 뭐 음악이 뭐든 뭐 여기저기 대회에 진짜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시고 서포트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에는 특히 미술 쪽에서는 좀 퀘션마크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굳이 그렇게 시킬 바에는 선생님 도움받아서 시킬 바에는 하지 않는 게 애한테 오히려 도움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질문 뭐 있습니까?
이제 저희 학원이 이제 그 주로 그 다른 곳과 좀 다르게 하는 부분이 이제 관찰 수업이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딱 들으면 그게 뭐지 하고 가만
관찰 수업하고 이제 그림 읽기 이런 수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도대체 뭐냐? 뭐 대생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처음에서
관찰 수업이 뭐예요, 도대체?
관찰 수업.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요즘에 멍 이렇게 뭐 비멍, 불멍 뭐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있죠. 멍입니까?
그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일부러 찾아하잖아요, 멍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막 배워가지고 공부처럼 막 기술을 늘리고 막 이러는 것보다도 관찰. 그게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멍 때리고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일. 대상을 바라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라디오 코리아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상을 관찰하지 않고는 모든 어떤 것도 크리에이트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은 밖에 버려진 어떤 쓰레기 봉지를 멍 때리고 바라보다가 그 쓰레기 봉지하고 동화시켜서 쓰레기 봉지 갖고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보는 냉장고. 냉장고 갖고도 이야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멍 때리면서
자기가 바라보고 상상하지 않았다면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는 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보아야 느낄 수 있어요. 또 느껴야 다른 사람이 느낀 것과 다른 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오리지널리티죠. 네. 창의성이라고 그러는 네. 거죠. 그걸 그래야 아 나는 이렇게 느끼고 냉장고에 대해서는 이런 감각으로 난 느껴. 난 엄마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느껴. 어떤 아이들은 엄마를 그냥 엄마라는 단어를 느끼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엄마의 냄새, 엄마의 그쵸. 어떤 엄마와 사랑의 관계,
네.
또 엄마를 크기, 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그려내는 아이들의 그 그림도 다르고 표현해내는 방식도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크지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지 뭐 공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네, 네.
관심 분야가 다르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모니터가 있지만 모니터를 멍 때리고 바라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감성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관찰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
이제 그림이라는 것은 그 소통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통이라는 게 내가 없이 소통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뭘 소통하냐가 문제죠.
네네.
내가 있어야 되고 내 감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본 게 있어야 되고 내가 느낀 게 있어야 소통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관찰 수업 이런 것이 이제 강조되고 그 수업을 이제 처음에 오면 그거부터 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은 대부분이 아 연필은 이렇게 잡고 선 이렇게 쓰는 거고 빛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야. 밝고 중 여기가 밝고 중간 어둡고 반사광이 들어가고 그림자는 이렇게 그리는 거란다 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보다
네.
저희는 오면 안 가르쳐요.
특이하시네 진짜. 네.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치는 거는 지금 제가 말한 것은 1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가르쳐서는 맨날 반복시켜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 가르침이 효과를 받으려면
네.
자기가 봐야 돼요.
자기가
보고 그 생소하죠. 그동안 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관찰 수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는 지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도 그런 이제 그 direct observ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림, 뭐 예를 들어 정물화를 그려도
네.
그 대학에서 원하는 거는 예를 컵을 그린다. 그럼 컵을 얼마나 잘 그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배경과
어?
그 분위기와
네?
그 속의 3D를 어떻게 연관시켜서 넌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뭐 그렇듯이 어쨌든 관찰 수업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아까 그림
읽기. 그림 읽기. 저희는 이제 기초 학생들은 제가 일일이 그림 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수업은요.
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11학년 이후부터 저희가 네. 이제 이 수업을 해요.
네.
예, 그림 읽기 수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 그림을 만든다는 것은
네.
글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
네.
비유하자면 그렇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일단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책 읽어야 되겠죠.
그러네요.
책을 읽어야 책을 읽어봐야
네.
책을 읽는 경험이 있어야 글을 쓸 수가 있다. 그다음에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쓸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말을 배우고 글을 쓰는 과정을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
네.
일단 글보다 말을 배우잖아요.
네. 말 먼저 배우죠.
말 먼저 배우죠. 그러니까 말 속에는 그 뭐 엄마 따라하면서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게 논리적이진 않잖아요, 처음에.
네.
그러면서 점점 전달을 위해서 논리성을 글을 통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문법도 배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기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을, 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삼정 소설을 좋아하는지, 시를 좋아하는지,
그렇죠, 맞아요.
또는 연애 소설을 네. 좋아하는지, 무협 소설을 좋아하는지 네. 이런 종류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탐정 소설을 좋아한다. 난 탐정 소설이 좋아. 이런 게 생기면 탐정 소설 중에 어떤 작가의 스토리 맞아요. 전개를 좋아하느냐.
맞아요.
또 어떤 그 작가의 어떠한 그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플롯 부분이 좋은지 아니면 이제 처음에 발단 부분 아니면 뒤에 사건이 확 전개된 반전이 되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네. 각자 생기죠. 네.
작가마다 어법이 틀리거든요. 표현하는 방식이.
네.
근데 나는 이러이러한 어법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생겨요. 네. 자, 그러면 나는 탐정소설을 좋아하고 탐정소설 중에 이러한 작가의 어법과 이런 작가의 스토리 전개가 좋고 이런 반전이 좋고 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죠. 그럼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그렇게 알 수만 있다면
네.
그러면 내가 작품을 만들 때 나는 이렇게 스토리 전개를 하고 이런 어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결말과 스토리는 이렇게 만들 거야가 결정이. 그거는 나와 다른 학생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 되겠죠. 이렇게 해야 작품이 크리에이트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어. 책도 안 읽어봤어. 근데 이야기를
써야 돼.
과연 자기 글이 나올까요?
네.
자, 그림으로 빗대서 얘기해 보자고요. 기술을 잔뜩 배워놨어.
네.
그런데 자 이제 작품을 해.
네.
뭘 할까요? 너 뭐 하고 싶은데? 글쎄요. 하여튼 이제 그랬어. 자기 네. 또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선생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방식이 없으니까 자기 색깔이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칼라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학생들 그림이 다 똑같죠.
네.
A 학생도 똑같고 B 학생도 똑같고 C 학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학원에 한 어떤 그룹의 그림이 똑같다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개성이 없다는 얘기죠. 개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성찰이 없었다는 얘기. 자기 관찰도 없었고 그림 읽기가 안 됐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미술, 뭐 입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입시 같은 느낌이죠. 미술가로서 앞으로 평생 살아갈 친구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 관찰 수업과 그림 읽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술 대회에서 상 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
훨씬 중요하다.
이것이
네.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고
네.
취업을 하고 이런데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밑거름이다. 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앞으로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야기 최대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조금 전에 관찰 수업 또 그림 읽기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아 그렇구나 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그다음, 조금만 좀 더 네, 말씀을 네. 드리면 제가 이제 그림을 배울 때 가장 아쉬웠던 거 힘들었던 거
원장님이 그다음에, 배우실 때?
예.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40살에 유학을 왔는데
네.
그렇게 오게 된 동기도 뭐였냐면요.
네.
대학까지 졸업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마치 프로처럼 전시회도 하고 막 이런 프로로서 전시회도 하고 막 이랬는데
네.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은 5분도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1분도 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기 힘들었어요.
본인 그림 네, 얘기하는 그랬어요. 게? 네.
그리고 클리어하게 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은 지났지만
네.
제가 배웠던 한국 미술 교육의 한계입니다.
네.
제가 미국 유학 와서 느낀 것은
네.
미국에서의 어떤 수업을 받으면서 좀 반발심도 있었는데 뭐냐면은 전부 말로 하는 거예요. 미술을 네.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대화하고 반발하고 대화하고 반박을 하고 이것이 미술 수업이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셨을
처음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 뭐 이렇게 하지? 근데 점점점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네.
오히려 네. 제가 유학 오길 잘했다 하고 느끼게 된 계기가 됐는데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그림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그림에 대해서 뭐 엄마나 아빠하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뭐 닮아서 잘했다 야 못했다 이런 정도겠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거든요. 그다음 친구하고 그림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림에 대해서, 네. 그림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림에 대해서 동네 아저씨, 그림 좀 한다는, 이제 저를 아이들한테 저 그렇게 소개해요.
그림 좀 한다는 동네 아저씨.
동네에 너 그림 좀 한다는 아저씨가 여기 있어. 너 그림 얘기하고 싶잖아. 너 예를 들어서 케이팝을 좋아해. 케이팝
네.
갖고 너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 그 음악을 좋아하는 그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하고 얘기해보고 싶지 않니? 이런 거.
너무...
이렇게 해서 그림 읽기를 저는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근데 그 시간을 어느 정도 미술을 공부하고 물론 이제 앞으로 길은 많이 있지만 뭐 11학년, 12학년 때 그 정도 수준에 됐을 때 학생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네. 이제 학생들이 자기 스타일이 정해져요.
멋지다.
그리고
네.
자기 스타일이 정해지면 너무 좋아요.
좀 뭔가를 해낸
그리고
것
이제 막 해보고 싶은 거 그렇죠. 이거 갖고 이것도 만들어보고 싶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싶고.
네네.
물론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이 쉽진 않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관찰 수업, 네. 그림 읽기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또 미술 하시는 분 중에 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막 뭐 AP 이런 거 듣는 게 입시에 도움이 되나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어떤가요? 안 되는 수업은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네. 이 절차예요. 네. 절차가 네. AP라는 게 이제 대학 수업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미리 네. 하는 건데 과연 대학 수업을 진행할 만큼 학교 선생님들의 수준이
네.
그만큼 되느냐 이제 이런 데서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 그 수업 준비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네. 정리가 돼 있느냐
네.
이 두 가지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의 선생님들은
네.
충분한 설명 없이 숙제를 내줘요.
그래서 그렇게 AP가 뭐 숙제가 많군요. 모든
그러다 과목들이. 보니까 네. 학생들은 아무런 어떤 이런 과정 절차가 없이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숙제량이 엄청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서 굳이 AP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학에 가서 제대로 배워라.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술 AP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원래 또 질문들 더 있지만 오늘은 좀 많이 하는 질문 순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원장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나튼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